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현재 감당하고 있는 사도로서의 역할과 그 직분이 하나님께서 참 무조건적인 은혜로 전적인 은총의 결과로 주신 그 중요한 결과임을 단언하면서도 결코 부정될 수 없는 또 다른 매우 중요한 동인이 그 안에 숨어 있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지금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셨다, 뭔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어이삐 보실 만한 그런 부분을 인정하셔서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는 좀 의아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그가 저질렀던 악행과 교회를 향한 증오와 그 분노,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성도들을 괴롭히는지를 잘 아는 우리가 도대체 주님을 만나기 전에 뭐가 그렇게 충성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그저 놀랄 뿐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참 크다라고 이렇게 감탄사만 연발할 뿐이지 어떤 이 구절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는 또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그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일평생 정말 죽을 때까지 정말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기 일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어떤 예정론적인 차원에서 미래에 있을 앞으로 있을 그 충성스러운 면을 인정하셔서 사도직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을 들으면 너무 억지스럽다라는 점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 전서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디모데와 바울사도 간에 스승인 바울사도와 그 애제자인 디모데 사이에 설정된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또한 목회자로서 서로의 그 현실적인 문제들을 조언하고 돕게 되는 그런 협력, 목회적 협력 관계를 전제로 하는 사적인 편지지, 이게 무슨 신학적 주제를 아주 심도 있게 논증하고 어떤 교리적인 변증을 설파하는 그런 공적인 저술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저 우리 개인적 관계에서 현재 함께 이 시공간에 함께 제안을 받고 있는 이 피조물들로서 또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로서 눈에 보이고 실제로 함께 경험하는 문제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풀어가는가를 고민하는 내용이지 이게 무슨 아주 깊은 하나님의 작정과 어떤 예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까지 서로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까지 그저 이 편지를 통해서 파악해가면서 읽어야 되는 그런 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쭉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서로에게 와닿는 정도의 편지를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그런 예정론적인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들은 대단히 어떤 면에서는 참 해석 편의주의적인 결과 중심적인 그런 이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울의 그 어떤 면을 보시고 하나님이 충성스럽다, 믿을만하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직접 진두 지휘했을 뿐만 아니라 그처럼 교회를 아주 극렬하게 핍박했던 바울이 사실은 지금 이 글을 쓰면서 결코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 그 지난날의 부끄러운 과거의 행적을 참 힘들게 되새겨가면서 진술하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어떤 처절하고도 비감한 마음이 끓고 있을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담고 있는 복합적이고도 또는 좀 복잡한 이중적인 그 의미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그처럼 교회를 심히 대적하고 증오하여 무자비한 폭력으로 유혈 박해를 했던 그 자신의 만행에 대해서 그 사실을 전적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자신의 그 핍박 행위가 담고 있는 부정적인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결코 숨기거나 변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13절 전반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자기가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라는 점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글을 쓰기 이전에도 여러 번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교회를 핍박하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적하고 그분을 직접 박해했던 그 일이었다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불경스럽고 위험천만한 일인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너무도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일인지를 거듭해서 공개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이나 26장 14절에서는 바로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박해로서의 자신의 행위를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자신의 모든 그릇되어 보이는 행위가 사실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자신이 당시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특별한 열심 그리고 남다른 열정적인 믿음과 신뢰의 표현이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해를 구하고 있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하반절입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기서 믿지 않았다,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보통 불신자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도 전혀 무지했다, 하나님이나 그분의 존재나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몰랐다, 아무것도 믿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좀 곤란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한정된 계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구속계획을, 구원계획을 나름대로 알고 있었지만 아직 완전한 계시로 주어지지 않은 다소 희미한 형태의 계시에 갇혀있던 자신의 입장에서 좀 더 완벽하게 복음 안에서 드러나는 구원의 하나님의 그 생명의 계시를, 복음을 알지 아직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한 과도기적인 입장이었던 자신의 입장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여하튼 바울이 저질렀던 교회를 향한 박해 행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 행위들은 매우 불신앙적이고 또 불순종적으로 보이는 만행이요 악행으로 정죄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다른 차원에서의 긍정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또한 그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즉 구약시대가 마감이 되고 새로운 신약시대가 열려지고 있는 성경의 역사,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도기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사실상 바울이 살고 사역했던 그 시대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겹쳐지고 있는, 오버랩되고 있는 매우 특수한 시대적 환경에 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남다른 구약적 시스템 안에서, 구약적 신앙 체계 안에서 특별한 열심, 또 구약적 신앙에 대해서 남다른 열정과 확신을 품고 있던 바울, 또한 누구보다도 가장 정통한 입장에 서 있던 바울, 그리고 믿음의 내용과 그 신앙의 실천에 있어서도 구약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순전하고도 경건한 삶을 추구했던 이 바울이 기존에 그 참 자신이 그처럼 아끼고 신뢰하고 믿었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구약의 신앙 질서를 무섭게 무너뜨릴 만큼 발응하고 있는 이 신약교회, 기독교의 존재에 대해서 그런 결코 참을 수가 없었고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즉시 그리고 가차없이 처단해서 없애버려야 될 이단이요 물러설 수 없는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에 시공간의 한계를 갖고 있던 바울로서 한 인간으로서의 불가피한 선택이고 필연적인 시행착오였다라는 점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사도행전의 여러 본문들을 통해서 자신이 당시에 예수를 알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자신의 그 구약신앙이 얼마나 정통하고 얼마나 순전했던 것인지를 그리고 자신의 그 신앙에 따른 믿음의 실천이 얼마나 충실했던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인정받을 만한 것이었던 것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26면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22장 5절의 말씀, 3절에서 5절의 말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다시 밑장 넘기셔서 26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26장 4절과 5절, 26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 두 본문을 통해서 특히 우리가 유념해야 될 내용은 그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엄하다는 표현입니다. 22장 3절에서도 엄한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또 26장 5절에서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랐다. 이 엄한이라는 뜻이 우리에게는 조금 훨씬 더 율법주의적인 냄새가 나는 그런 듯한 이제 용어로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나 원어를 살펴보면 이 엄한이라는 표현은 가장 정확한, 가장 확실한, 가장 틀림이 없는 정통,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구약 신앙 체계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 신앙을 흔들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그 미혹하게 할 수 있는 장애 요소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걸러내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을 통해서 주신 신앙의 체계 중에 가장 옳거든,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신앙을 내가 따랐다는 것입니다. 뭔 얘기죠? 나는 그야말로 구약적인 표현을 한다면 선민 중에 선민이요 남은 자 중에 남은 자의 길을 지금까지 지켜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약신행의 가장 기본된 핵심, 예를 들어서 바울사도가 예수님 당시가 아니라 다윗시대 또는 모세시대에다 갖다 내려놓으면 이 사람만큼 가장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그런 구약신앙의 체계 안에서 가장 순전하고도 가장 정확하고도 가장 진실하고도 가장 틀림이 없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고 있었고 그 믿음에 합당한 정말 열정적인 신앙 실천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그의 고백을 빌립보서 3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320면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대단한 경력입니다.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흔히 7절과 8절에서 이어지는 내용 때문에 5절과 6절의 내용을 아주 깡그리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7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또 8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 다음에 끝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지금 이러한 어떤 유대교의 유대인의 어떤 혈통적 부분이나 또는 구약신앙의 가장 정통한 부분 다 이걸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렇게 화근하다 보니까 정말 이 모든 내용들이 아무 쓸데가 없고 악하고 해롭기까지 한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이런 걸 어떻게 비유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조금 지설적인 표현입니다만 교회 안에서 돈이 많은 분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그런 참 어려움이죠. 남보다 돈이 많으면 잘해도 욕을 먹고 못해도 욕을 먹습니다. 돈이 많은 만큼 헌신 안 하면 인색하다고 욕을 먹고 또 그 여유가 있어서 남보다 더 많은 경제적 또 물질적 헌신을 하면 있다고 자랑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뒤통수를 치니까 사실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돈이 많은 사람인데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에라 욕을 먹느니 안 하는 게 낫다. 가장 수준 낮은 결정이죠. 뭐 어때? 뭐 자랑도 좀 하면 되지. 그래 자랑을 할 때는 하더라도 난 또 헌신할 때는 해지. 그리고 하고 자랑을 합니다. 그게 좀 나은 거죠.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차라리 자랑하고 헌신하는 것, 섬기는 게 훨씬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일이죠. 자, 그보다 훨씬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수준은 참 풍성하게 열심히 물질적 헌신을 하면서 남이 쫓아올 수 없을 만큼 참 힘있게 하면서도 전혀 자랑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다 쓸데없다. 주님 보시기에는 다 해로운 것이고 이것 때문에 인정받는 거 다 해로운 것이고 이거 다 배설물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신자의 수준 높은 그 단계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울이 자신의 유대인의 혈통 또 구약신앙의 그 정당성을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남이 가질 수 없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지만 충분히 자랑해도 되는 사람이지만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얼마나 겸손한 자리까지 이르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고백을 들어야지 이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아예 쓸데없는 것이다 아예 쳐다보지도 못할 내용이고 다 쓰레기통에 쳐봐야 될 그런 진술이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뭐 세상 앞에 자기 의의를 내놓지 않고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비겁한 신앙의 후퇴 무의도식하는 영적으로 무의도식하는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여하튼 바울은 지금 이 고백을 함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정통한 그리고 완전한 구약의 신앙체계에 서 있었던지를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정작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이런 것이죠. 그 진술의 논점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 안에서 얻는 놀라운 하늘의 복, 그 하나님의 의를 확인하고 나니까 지난날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것이고 또 자부할 만한 것이 다른 것들이 전혀 무색해지는구나. 완전히 빛을 잃는구나. 아침에 어슬마하게 비치던 달빛이 해가 뜨면 완전히 맥을 못 추는 것처럼 참 목이 말라서 종이컵 하나 가지고 고마운 마음으로 물 한 컵을 또는 산 속에서 이렇게 흐르는 약수터에서 이렇게 한 잔의 물을 종이컵으로 얻어먹었는데 보니까 그 옆에 언뜻 누가 버려놓은 고려청자 찻잔을 딱 발견했다. 그러면 그 순간 이 종이컵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처럼 평소에 이것저것 들고 다닐 게 많기 때문에 싸구려 가방 하나 들고 다니다가 누가 아주 명품 가방 하나를 딱 선물하면 그럼 어떡합니까? 그동안 신세졌으니까 이 싸구려 가방 그대로 모시고 다녀야 될까요? 즉시 버리고 이 명품 가방을 가지고 우리가 들고 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관계죠. 바울이 지금 자신이 참 주님을 알고 나서 보니까 담백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복음의 그 진리와 그 하나님의 무한한 구원의 놀라운 완성된 계시를 알고 보니까 옛날에 구약 신앙 체계에서 알았던 가장 좋아 보이고 가장 완전해 보였던 그런 것들이 너무도 허접하고 너무도 참 무가치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따라서 만일 내가 이걸 예수에 관한 것 예수 안에서 발견된 이것을 내가 이걸 잘 몰라가지고 옛날 것을 그저 붙들고 있다면 너무 큰 손해다 너무 큰 손실을 내가 입게 될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해가 되고 배설물이란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던 이 사건은 전격적으로 어떤 불신자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던 어떤 불신자가 느닷없이 참 복음의 진리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전격적인 회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속계획이 이미 증거되고 어느 정도 충분하게 계시가 됐지만 그런 아직은 완전한 형태로 주어지지 않고 있던 구약 신앙, 구약 언약의 그 구조적 한계 때문에 사실은 여전히 희미할 수밖에 없었던 구약의 진리 안에서 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그뿐이니까 희미하나마 그 진리의 빛 안에서 힘을 써서 순종하고 교회를 섬기고자 했던 바울의 그 충성, 그 진심이 바로 이러한 고백들에서 나오는 것이죠. 앞에서 읽은 26장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2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4장. 24장 14절 15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미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 14절의 내용과 15절의 내용을 보면 약간 이게 좀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흐름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14절 초두에는 이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 때문인데요. 13절과 14절에서 이게 서로 대조가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 그러나라는 위치를 이 원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결국 어디로 가야 되냐. 14절 중간, 조상의 하나님 앞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을 이렇게 읽어야 전체적으로 무리가 없죠.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미니이다. 내가 지금 이단이라고 정죄받는 이 교회를 신약교회를 따르고 있지만 지금 이 신약교회 안에서 확인되는 이 믿음이 바로 구약의 우리 믿음 안에서도 확인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강하게 지금 변증하고 있는 것이죠. 조상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성경의 글들을 다 믿으며 특히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바울의 신앙을 어떻게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처럼 우리가 그를 취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세례는 그야말로 회심 차원에서 받는 세례가 아니라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미 가졌던 그의 믿음을 그 믿음의 실체가 그 완성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온전하게 확인받는 입교 의식을 치른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약적인 배경 아래서만 본다면 바울에게는 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에게 허락되어지고 밝혀진 그 하나님의 뜻, 그 경륜 안에서 그가 알고 있는 힘과 능력을 다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겼던 정말 철저하게 순종과 남다른 열심과 지나칠 정도의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애썼던 그런 진실한 구약의 신자였다. 구약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고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옛 언약하에서 보였던 그 믿음과 그 신앙의 실천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삐 보이시고 또한 충성되게 여기실 수 있는 근거가 됐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셨다고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기셨다고 그것이 인간적으로도 능히 남 앞에 자랑할 것이다. 그건 아니죠.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 부분에 관한한 정말 자신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받을 상이 없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합니다. 왜? 자기는 원래 주님을 대적하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구약의 신앙의 그 범위 안에서 능히 인정이 될 만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셨다는 말씀을 통해 아주 조심스럽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바울사도 자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유일한 경험이 아니죠. 이미 우리가 참 믿음의 조상으로 떠받던 아브라함의 인생과 신앙의 과정 속에서도 비슷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부터 17장에 걸쳐서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사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12장의 사건 후에 13장 15절에서 롯과 조카인 롯과 이제 그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헤어진 후에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네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제 15장에 들어가면 다시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늘의 별들을 봐라, 땅의 모래를 봐라, 이것처럼 너희 후손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그들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고 얘기하니까, 아직은 아무런 자식이 없는데 그 약속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 충성스러운 종이죠,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이 말하자면 그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믿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상속자가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입니다라고 하죠.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가 직접 낳은 친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애를 통해서 이 엘리에셀을 양자 삼아서 땅을 상속받게 하는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아무런 판단에 문제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냥 땅을 주시겠다, 자손에게 주시겠다 했지 네 몸에서 날 자라고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네 몸에서 날 자라는 얘기를 어디서 하냐면 15장 바로 거기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해서 엘리에셀이 상속자입니다라고 할 때 아니다, 네 몸에서 앞으로 날 자가 이 땅을 상속할 것이다. 자, 네 몸에서 아들을 낳으면 그에게 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죠. 하갈에게서, 여종인 하갈에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됐잖아요. 네 몸에서 날 자, 하갈에서 낳든 사라에서 낳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이스마엘에게 이 성취가 이루어지는구나. 자, 그런데 17장에 넘어가면, 17장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다시 부르셔서 1년 후에 너에게 이 땅을 상속받을, 너에게서부터 이 기업을 상속받을 아들을 주마. 그때 벌써 아브라함이 99세죠 100세가 되는 해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아멘 그럽니까? 아니죠. 하나님, 이 나이에 무슨 자식입니까? 자식은 이미 주신 이 이스마엘이나 잘 좀 키워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서야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니다, 사라에게서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서 날 이삭에게 이 기업을 물려주도록 하겠다. 아니, 그러면 이걸 미리 얘기를 하시지. 아니, 실컷 이건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 나름대로 주신 말씀 안에서 순종을 하려는 이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갈대아우르에서 해서 처음 나올 때 야, 나와라, 내가 가나안 땅을 줄 터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터인데, 네가 나중에 100세 될 때 네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마. 그래버렸으면 중간에 아무런 시행착오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 말씀 믿고 기다리면서 그때까지 아마 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신학자들도 잘 몰라요. 뭔가 하나님의 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초월적이고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 안에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이죠. 만약에 처음부터 알려주셨다면 지금의 중동에서 일어나는 이 피바람은 이미 잠잠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사실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인도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점차적으로 점진적인 계시의 점진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을 확인해 가도록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아브라함이나 바울 사도가 겪어야 했던 이런 여러 가지의 여러 번에 걸친 신앙적 판단 착오나 신앙적인 시행 착오들은 그저 단순한 신앙의 오류다, 신앙의 실패다, 신앙의 불순종이다라고 정죄할 수 있는, 감히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마다 그때까지 이미 주신 계시의 범위 안에서는, 그때까지 자신들에게 밝혀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힘을 다해서 충성하고 순종하려 했던 그런 분명한 신실한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과정 중에서 허락된 말씀의 범위 안에서 그에 부합한 순종을 하고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밝혀지고 그 뜻이 드러나기까지 전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를 생애의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점점 더 깊이 경험해 나갔던 그 은혜의 과정들이 바로 이와 같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실수로 또는 시행착오로 보이는 그런 삶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참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으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는 이 24절의 고백으로 압축되는 깊은 내적인 자신의 죄성과 더불어 싸우는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그 고민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7장의 내용이 이게 과연 신자의 고백인가 아니면 바울이 불신자일 때 고백인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죠. 신학자들이 지금도 그 문제를 두고 많이 싸우고 많은 책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 자체가 의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신앙의 내용, 바울이 불신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방 불신자로서 그런 맹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가 구약의 신앙 안에서 나름대로 올곧은 정통에 있는 그리고 그 구약 신앙 체계에서는 가장 수준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이 로마서 7장의 고백은 불신자의 고백도 아니요 그렇다고 신자의 고백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그저 아직 구약 신앙 안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한 경건한 유대인의 고백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더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 사도인가? 바울 사도밖에 왜 없었을까? 바울 사도밖에 없었을까요? 교회가 새로 들어서고 수많은 수천 명의 많은 신자들이 볼때같이 교회 안으로 회심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또 유대인 가운데서도 바울에 못지않은 그런 구약 신앙의 정통의 흐름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왜 바울인가? 이분에 대한 질문을 가장 또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있다면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에 보시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바울하고 거의 필적한 바울의 결코 뒤지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바울보다 능한 그런 출중한 신학적, 신앙적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 구약 신앙에 관한, 율법에 관한 정통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쪼개집니다. 바울파와 아볼로파로 아볼로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 복음에 대한 계시를 확인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메시아의 사자가 올 것이다 라는 말라기 마지막 장 마지막에 나온 그 약속까지를 붙들고 그 신앙, 구약의 가장 올곧은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는 잘 몰랐던, 복음을 몰랐던 사람이죠. 그 사람들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그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서 훌륭한 교회 일꾼으로 세우게 되죠. 자, 그러면 아굴라가 브리스가와 아볼로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나기 전에 그때까지는 아직 회심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을까요? 굉장히 곤란한 판단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이 아볼로와 동등한 입장이 있던 사람이죠. 그러면 그런 다른 훌륭한 또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 바울 사도였을까? 저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아까 본 말씀 가운데에 나온 그 내용들이 조금 이해가 어떤 단초를 제공하는 이해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집하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자, 지금 점점점 넓은 단계에서 좁은 과정으로 좁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점감법을 쓰고 있죠.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유대인이면 누구나 받는 겁니다. 이거는 꼭 열두 지파의 후손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대인 혈통을 따르지 않더라도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과정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폭이 크죠. 하지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은 그런 개종한 유대인이 아니고 정통 혈통을 따른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한 지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열두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이 열두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지파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구약 역사를 보시면 포로기 또 포로 후에 신앙 재건 과정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언제나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만하면 이제 충분히 변증이 됐을 터인데 다시 하나 더 나갑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게 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도 그렇게 명확한 얘기를 내놓지 못합니다. 하나 분명한 사실은 베냐민 지파로 확실하게 이미 확증된 자신의 유대인으로서 또 율법 신앙을 가진 구약 신앙의 정통한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흔들릴 수 없는 확고한 누구보다도 분명한 지위를 얘기하면서 그보다 훨씬 더 강한 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약간 간접적인 표현하는 이유는 이게 너무 강해서 자칫하면 자랑으로 쓸데없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좀 약간 좀 민망한 그런 자긍심으로 비춰질까 봐 그런 면에서 약간 애둘러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그의 이름, 바울의 본래 이름으로부터 추적이 되죠. 사울이라는 이름입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이라는 것은 자기의 조상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을 이제 들어서 그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베냐민 지파 중에 사울이라고 그랬으니까 결국 사울 왕의 후손이라는 뜻이 되죠. 자, 사울 왕의 후손을 살펴보면 역대상 9장 33절과 사무엘하 21장 8절을 보면 이 바울이 사울 왕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요나단의 후손이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아들들과 함께 전사합니다. 네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세 명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고 나머지 하나는 나중에 이제 다윗을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암살을 당하죠. 그리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무엘하 21장에 가면 사울이 살았을 때 기본 사람들을 학살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셔서 큰 감흠이 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기본 사람들에게 다윗이 어떻게 하면 그 문제가 신원이 될 수 있는가를 물었을 때 남자 일곱 명을 달라고 합니다. 사울의 후손을. 그 사람들을 목매달아 죽였을 때 용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일곱 명을 내놓는데 없어요, 자손이. 그래서 리스바라는 첩의 아들 둘하고 사울의 딸이었던 메라비라는 딸의 손자들, 그러니까 사울의 외증손주 다섯 명을 끄집어내서 처리합니다. 그리고는 보면 남아있는 유일한 직계 후손은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의 적통 직계 후손은 요나단, 므비보셋, 그리고 그 길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보면 바울이 내가 사울왕, 특히 그 다윗과 결국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요나단의 후손이다라는 점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는 표현으로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되 그분의 말씀의 빛 안에서, 주어진 빛 안에서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 왕권을 계속 성취하고 이루어 가신다는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은 아브라함과 바울의 자리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목적을, 그 모든 뜻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또 교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에게 이미 밝혀주신 계시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갔든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더욱더 한 걸음 더 전진하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주어진 계시 안에서 우리가 힘을 다해 뜻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참 요나단과 다윗의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의 관계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스러운 그분의 위대한 경륜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일에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시기를 오늘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참으로 미약하고 천하고 무지한 저희들을 부르시사 주의 말씀의 빛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의 빛 안에서 충성하며 주님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주어지는 복의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그 왕권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후손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이루시는 섭리적 손길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참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의 빛 안에서 힘써 충성을 다하여 주님의 나라 안에서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거룩한 위대한 경륜의 그 성취를 함께 누리며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에 동참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